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타이완 총통실이 17일 밝혔습니다. 총통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부총통이 8월 15일 열리는 산티아고 페나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뒤 미국을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다레이 타이완 외교부 상무차장은 회견에서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라이 부총통의 경유 방문은 통상적인 관행이며 소란을 일으킬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 실시되는 타이완 총통 선거에 민주진보당 후보인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은 차잉원 총통이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을 전후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각각 경유 형태로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어떠한 명칭이나 이유로든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비밀스러운 방미와 이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어떠한 형태의 묵인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오늘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했습니다. 케리 특사와 셰 대표는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소 노력 등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중국과 미국이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석탄 기반 화력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또 이번 방문 중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에 대한 공동의 위험과 위협, 도전에 대처하는 중국과 미국의 진지한 목적에 대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몇 가지 커다란 조치를 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셰 대표도 자신과 케리 특사가 미중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측이 실질적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특사와 셰 대표의 이날 만남은 세계 최대 기후오염국인 미중 대표 사이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기후 관련 논의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중 드론을 동원해 밤사이 크름대교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반테러위원회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와 관련해 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름대교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새벽과 해진 공격으로 콘크리트 잔해들이 널려있는 모습과 대교 상판 일부가 갈라져 내려앉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의 배후임을 내비쳤지만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해군과 국가보안국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최고 지도부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름대교는 지난해 10월에도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었으며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을 배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 협정은 오늘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대통령이 앞서 말했듯이 흑해 곡물 협정은 7월 17일로 끝나며 유감스럽게도 협정의 러시아 관련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즉시 협정의 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맺은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와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트 카운티,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시 정부에는 치프 히트 오피서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폭염관리 최고 책임자인데요. 지역의 기온 관련 경보와 노숙자 문제, 가뭄 상황, 건물의 냉방 설계 등 폭염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경각심도 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대응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2년 전에 마이애미 데이트 카운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폭염 관리 최고 책임자를 뒀고요. 애리조나 피닉스 시도 같은 해에 처음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일상화한 혹서와 열파로부터 주민들 보호하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직책이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책임자를 두는 미국의 지역 정부는 말씀드린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이나 응급 구호 인력이 있고 또 관련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폭염관리 최고 책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 어떤 지역도 앞으로 더 심각해질 폭염이나 열파 상황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 원인으로 한 해 수백 명이 죽었다면 사건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 책임자를 세우고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없는 살인자 폭염이 이미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건데 15년 만에 부러져서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네.
부러진 우산, 망가진 우산을 무료로 고쳐준다는 서울 서초구의 우산수리센터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7일 화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자강도 강계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한북 선봉은 낮 동안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뜨겁게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평양의 낮에 낮 기온은 32도, 개성 30도, 신의주는 33도입니다. 중강이 31도고요. 함흥과 원산, 해산의 낮 최고는 29도, 청진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 바다는 1.5m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 바다 1.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7월 17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17일 흑해 곡물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이 설탕, 대체물질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17일 흑해 곡물 협정에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전화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8일 0시를 기해서 흑해 곡물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당초 17일 월요일이 이 흑해 곡물 협정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에 UN 그리고 튀르키예 중재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국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흑해를 통하는 곡물 수출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
네, 이 협정은 지난 5월에 세 번째로 연장됐었고요. 17일로 2개월 기한 만료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왜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페스코프 대변인은 곡물 거래에 관해 러시아와 관련된 일부 협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즉시 러시아는 협정에 복귀할 거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의 농산물 그리고 비료 수출을 보장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위협해왔습니다.
네, 자, 협정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협정을 연장할 것이다 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흑해 곡물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매체인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페스코프 대변인의 말을 전하면서 다른 기류가 감지됐었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면은 세계 곡물 시장에 또 큰 여파가 미치겠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특히 밀과 옥수수 주요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 흑해를 봉쇄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고 특히 중동,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는 식량 위기가 초래됐는데요.
네,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 속에서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던 러시아가 1년 만에 더 이상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름반도에서 또 폭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러시아 본토와 크름반도를 잇는 크름대교에서 17일 새벽에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예, 크름대교는 지난해 10월에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9km로 유럽에서 가장 긴 크름대교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합니다.
네. 자, 이번 폭발로 인한 피해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폭발 당시에 다리를 지나던 차량에 있던 부부가 숨지고요. 그 딸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는 교량 지지대는 손상되지 않았고 도로 일부 구간의 표면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폭발로 크름대교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으로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대테러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 두 대가 이날 새벽 3시경에 크름대교를 공격해서 다리 일부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크름대교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테러 정권이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정치인들과 합작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이런 주장, 우크라이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으로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보안국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 폭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부 내용을 밝힐 거라고 말해서 배후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자, 이번 크름대교 폭발 사건하고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중단하는 것하고 이게 관계가 있을까요?
러시아 정부는 폭발 사건과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17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날 새벽에 있었던 크름대교 폭발과 협정 중단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적표 나왔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중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인 4.5%와 비교하면 양호한 성적인데요. 하지만 시장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시장은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던 겁니까?
네, 블룸버그는 7.1%, 로이터는 7.3% 성장을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분기, 2분기 합친 이 상반기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됩니까?
네,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5.5%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2분기의 경우 상하이, 베이징 같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봉쇄됐던 상황입니다.
네.
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작년 동기 대비 이번 2분기 GDP 성장률은 매우 부진한 겁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상황 말해주는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볼까요?
네, 중국의 월간 청년 실업률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에 16세에서 24세 사이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만에 이를 넘어서면서 고용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로 나왔는데요.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네. 자, 소매 판매 지수도 시장의 안전성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는 10.6%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네.
네, 5월에 소매 판매는 12.7%였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8개월 만에 최저인 0%, 생산자 물가 지수도 90개월 만에 최저인 -5.4%를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 어떻게 됐습니까?
네, 6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이 산업 생산 지표는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고요. 고용, 평균 소득 등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주요 지표인데요. 6월의 산업 생산은 전달에 3.5% 또 시장 전망치 2.7%를 모두 넘어서면서 그나마 다른 분야의 부진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허약해서 이 산업 생산 지수의 선저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네, 중국의 수출과 수입 쪽도 살펴볼까요?
네, 앞서 13일에 중국 해관 총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생 직후였던 2020년 2월 -17.2%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네,
6월 중국의 수입 역시 -6.8%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푸링 후이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7일 중국이 복잡한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푸링 후이 대변인은 상반기 중국 경제사회는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고 거시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민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이 꾸준히 추진됐다고 설명하고 중국이 올해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지구촌론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기관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했죠.
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최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네.
네, 국제암연구소는 암 유발 원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번에 아스파탐이 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2B군에 분류됐습니다. 여기에는 나비나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게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식품업계 상품들 쭉 보면요. 아스파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군요.
네, 저열량 콜라라든지 제로 콜라 같은 유명 상품뿐만 아니라 치약, 껌,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대략 6천 개 제품에 이 아스파탐이 들어갑니다.
네네.
이 아스파탐은 저열량 설탕의 200배 단맛을 준다고 합니다.
네,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이 아스파탐을 어느 정도나 이 섭취를 해야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겁니까?
네, 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요, 체중 1kg당 400mg까지 섭취하는 건 안전하다고 합니다.
40mg이죠?
40mg입니다.
예, 예. 자, 체중 1kg당 40mg,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네, WHO는 무게가 60kg에서 7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매일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9캔에서 14캔 이상 마셔야 이 상한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네, 이는 일반 사람이 섭취하는 양의 대략 10배 정도가 됩니다.
예. 자, 그 정도가 되면 뭐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아스파탐 섭취가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WHO 영양식품안전국의 프란체스코 프랑코 국장은 국제암연구소 발표에 앞서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끔 섭취하는 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암연구소는 연구 과정에서 아스파탐이 몸에 얼마나 들어가야 위험한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분류가 됐으니까요, 말 그대로 암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인데, 아스파탐이 암 발생하고 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는데요. 이는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된 증거가 있다는 뜻이라고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측이 설명했습니다.
네네.
네, 식품첨가물위원회 측은 아스파탐이 해를 준다는 설득력이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WHO와 연관이 없는 과학자들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약한 걸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암 역학 전문가인 폴 파라오 교수는 이 로이터통신에 일반 대중은 2B군으로 분류된 화학물질과 연관된 암의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미국 식품의약국 역시 WHO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아스파탐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스파탐에 대한 두 기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음료협회 국제협의회의 케이트 로트맨 전무이사는 WHO 결론이 다시 한번 아스파탐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감미료협회 프란세스 헌트우드 사무총장은 다른 모든 저열량, 무열량 감미료처럼 아스파탐을 균형 잡힌 식단의 조절 일부로 쓰면 아주 중요한 공공보건 목표인 설탕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공화당 강경파의 일부 주장을 관철해 하원에 통과한 국방 수권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국 해커들이 자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교육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국방 수권 법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부의 당국자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 내용이 상원에서 결국 삭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CNN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원 버전의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네, 자,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국방 예산을 다룬 법안이죠?
맞습니다. 하원은 지난 14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자,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지요.
네. 그런데 이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이 좀 진통이 있었죠.
네, 국방은 통상 당을 떠나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내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일부 원안 내용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결국 근소한 차이로 수정안이 통과됐죠.
네. 자, 공화당을 통과한 이 국방수권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 국방부와 원정나태, 이 국방부의 원정나태 시술과 성소수자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네.
자,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낙태가 불법이 된 주의 군기지에서 복무하는 여군이 낙태를 원할 경우 낙태가 합법인 주로 이동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휴가도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또 군인들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는데요.
네.
해당 두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기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설리번 보좌관의 얘기는 그 해당 내용이 상원에서 다시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법이라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내 소규모 사람들을 설치한 덫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의회는 지난 60년간 초당적인 국방 예산 합의에 도달해왔는데 이번에 소수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일부 정책에 대한 투표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예.
더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 국방 예산은 정치가 멈추고 국가 안보가 시작되는 영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의원들이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또 냈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하원 버전 국방수권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예.
톰 코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국방부 정책이 종료될 경우 낙태 금지주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스스로 낙태 비용을 부담해 시술받을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다며 정부가 해당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칼스 하원의장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일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들이 낸 돈을 자신들의 워크주의를 위해 사용하는 걸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워크주의라는 말도 알아야겠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워크주의는 워키즘. 이 미국 사회에서 최대화도로 떠오른 이 워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네네.
인종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에 반대하는 것을 이른바 깨어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진보적인 관행을 워크라고 합니다.
네.
자, 공화당은 국방부의 낙태 시술 지원과 성수자 지원을 워크주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 수권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쟁 여파가 국방 예산에까지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지지한 수정안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 하원 민주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초당적 법안을 탈취해 자신들의 구구 이념을 미국 국민의 목구멍으로 밀어넣기 위한 법안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방수권 법안이 상원에서는 언제 논의됩니까?
네, 이번 주에 상원 버전의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한 뒤에 오는 9월 30일까지 단일안을 최종 처리해야 하는데요. 자, 만약 국방수권법안이 이때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이 부분 폐쇄되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기관 등의 이메일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 관련 기업이 조사 결과 내놨죠?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은 해커들이 자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14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드의 유효성 검사 오류를 이용해 계정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킹의 그 목표물이 구체적으로 뭐였다고 합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의 목표물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국무부와 상무부, 미 연방 하원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해킹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어 이번 해킹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여러 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해킹 사실이 적발된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정부기관 등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비밀리에 침입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정부기관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국무부와 상무부의 일부 이메일 계정이 공격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정황정치국 위원을 만나 경고했다고 앞서 로이터통신이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며 우리는 그들, 즉 중국 해커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정부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해킹하면서 주요 정보 빼내가진 않았겠습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부좌관은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이 연방정부 기밀정보를 전혀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좌관은 1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라며 해커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 정부 관리들의 기밀이 아닌 이메일 계정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기밀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해킹을 발견한 것은 미국 정부였다며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방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고 빠르게 그것을 종료했으며 이것이 지속적인 취약성이 아니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처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리번 부좌관은 이런 공격은 여러 행정부에 걸쳐 오랜 시간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미 교육부가 14일 39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80만 4천여 명의 연방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 가운데 80만 4천여 명이 이번 계획의 수혜자가 되는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는 채무자 중에서 20년 혹은 25년에 해당하는 달수의 대출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네. 자, 이 프로그램은 영어 약자로 IDR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출금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소득의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보통 월 상환액을 재량소득의 10에서 20%로 상환선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240달에서 300달 동안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은 탕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갚아온 사람들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기존 정책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이는데 교육부가 이번에 이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뭔가요?
네, 교육부는 행정적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 현재 행정 시스템이 대출금 상환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는데요.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 상환 획수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망가진 시스템 때문에 자격이 있는 많은 채무자가 구제 기회를 어렵게 얻었지만 대출금을 탕감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를 비롯해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채무자들에게 탕감을 해줬듯이 자격 있는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계획이 실제로 대출 탕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예, 교육부는 이날 채무자에게 소식을 공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30일 이후 남은 학자금 대금이 자동 탕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만약 학자금 대출금 탕감을 원치 않는 채무자들은 대출 서비스 기관에 연락해 그 사실을 알리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백악관에서도 성명이 나왔네요.
네, 카멀레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 대출 서비스 기관의 규정 위반으로 많은 사람의 구제를 받지 못했고 매달 납부한 대출 상환에 대해서 제대로 크레딧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해로운 관행을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 경력을 통틀어 우선순위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대출금에 부채 없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게 뉴스가 되는 게요. 앞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안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가로막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당일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각기 다른 법안을 만들면 양원은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방법과 별도 기구에 맡겨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5번째 순서로 양원 사이 수정안 교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President Biden has been missing in action on the debt ceiling, refusing to negotiate and putting our economy and the livelihoods of hardworking American families at risk.
2023년 4월 26일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당 지도부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채 한도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하원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 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다른 원이 여기에 수정안을 붙여서 승인하면 법안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법안을 보낸 쪽에서 상대편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제안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인하면 됩니다. 하원이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이 수정안을 붙여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하원에 돌려보내면 하원도 상원이 고친 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 수정이 1단계 수정입니다. 이어 하원이 자신들이 수정한 법안을 상원에 보내면 상원은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원 사이 이견은 사라집니다. 대신 상원이 하원이 수정해 보낸 법안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 수정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63, the nays are 36. The 60-vote threshold having been achieved, the bill is passed.
이어 상원이 두 번째로 수정한 법안과 문서들을 다시 하원에 돌려보내면 하원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더는 수정안을 내지는 못합니다. 새로 수정안을 내면 3단계 수정안이 되는데 하원과 상원 모두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은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3단계 수정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하원은 또 규칙정지나 특별규칙 아래에서도 3단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원은 상원의 마지막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원은 만일 하원이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들 수정안을 물리거나 하원이 마지막으로 보낸 수정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원은 자체 수정안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양원이 자체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느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일 한 원이 상대편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자체 수정안을 물리면 양원은 어느 때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양원 사이 수정안 교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마의 비 소식이 계속입니다. 비가 내리면 꼭 필요한 것이 우산인데요. 바람이 세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살이 꺾여서 우산이 망가지기 쉽상입니다. 자, 서울의 어느 지역을 찾아가면 망가진 우산을 무료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에서 서울 서초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산 수리 센터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동영은 기자입니다.
또 같은 곳이 그렇게 됐어요. 항상 같은 곳이. 네, 요건 또 핀이 빠졌네요, 선생님. 요건 좀 안에서 안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잠깐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이 약해요. 매듭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약해서 늘 부러지는 곳이 부러진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립 양재종합 사회복지관. 이곳 지하 1층에 마련된 우산 수리 센터에서 한 서울 시민이 망가진 우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산수리센터는 2003년부터 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자활 사업의 일부인데요. 현재 서초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새로 다시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우산수리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서초지역 자활센터 이명환 팀장입니다.
저희 우산수리센터는 서초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 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이고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5월이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일반 수급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에게 전문가를 통한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산수리센터 자활사업단에 함께하는 분들은 모두 8명인데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걸까요?
정기적인 그 직무 교육을 통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양 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인 뭐 안정을 위해서 뭐 힘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술이 없었을 때는 동대문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갖고 한 달 동안 기술을 배웠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전문가로서 외부의 활동까지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해드리고 수리도 해드리고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자립이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명환 팀장은 이 참여자가 다양한 기술을 배워 이 자립에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여자분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의욕도 처음엔 없으시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과 뭐 자원 연계를 통해서 필요하신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되게 자신감을 찾아가진 과정을 지켜봤을 때 너무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사업 운영을 담당자가 보통 운영을 하는데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적극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많이 영향이 강화됐다,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곳에서 우산수리 접수를 맡고 있는 최순영 씨는 자활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 4월에 입사했고요.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원래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기쁩니다.
최순영 씨가 이곳에서 활동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주로 어떤 우산을 가지고 올까요?
생활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우산이요. 근데 그 우산들이 요즘은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또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약해요. 약해서 잘 부러지고 바람에 부러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주로 생활우산을 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활우산이 줄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가을쯤 9월, 10월경에는 양산도 굉장히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산을 다 수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수리를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정말 뭐 중심대가 부러졌다거나 자동우산인데 자동 기능이 고장나서 안 된다거나 뭐 천에 구멍이 났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서운해하세요,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실. 주로 살이 부러진 거죠. 우산 살이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잘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접을 때 좀 힘을 주시거나 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 부목 대듯이 거기다 어떤 그 다른 우산 살을 대서 그걸 이렇게 집어드린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표현으로는. 예, 연결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수리센터의 가장 좋은 점은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고쳐드린다는 점인데요.
원래 저희는 하루에 오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고쳐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단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고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너무나도 주문이 많으셔서 당일날 못 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부품이 없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맡겨놓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달에는 저희 수리했던 건수가 620개 정도 됐어요. 그러면 뭐 하루에 한 3, 40개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불어 장마 기간에 맞아 최근에는 더 많은 구민이 이곳에 찾고 있습니다.
그건 자부심이 있죠. 우산 수리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도 서초구 자활사업단이 최고다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서초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강남구나 뭐 동작구는 물론이고 남양주, 평택, 뭐 근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멀리서 왔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랑스럽고요. 다 소중한 우산들이시죠. 그런데 자녀의 결혼 선물이라든가 며느리가 선물했다, 아들이 입사 선물로 했다 하는 그 특별한 기념되는 우산들이 있잖아요. 양산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러 오셨다가 도저히 못 고칠 줄 알았는데 고쳐줘서 고맙다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서 최순영 씨는 이 자활사업단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이곳을 찾는 구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활센터에 올 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오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점, 지지를 받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 사람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점, 그런 점들이 네, 너무 감사하죠. 어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니까요. 이제 우리 우산수리센터 전체를 통해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이긴 하시지만 혹시나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망가진 우산과 양산을 들고 온 구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산을 재사용하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까지 도울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연히 우산 수리를 해주는 곳이 무료로 있다고 해가지고 마침 우산대가 부러져서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15년 만에 부러져서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휴가 내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지금 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와서 또 저기 접수하시는 분한테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하면 약간 환경에도 좋고 물건 아껴 쓰게 되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활적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은 더 많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구민들도 좋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 우산이 새 건데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한 번 딱 피고 망가진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막 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한번 맡겨볼까 싶어갖고 왔는데 수리 된다고 해가지고 맡겨가지고 오늘 찾으러 온 거거든요. 저번 주에 맡기고 찾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여기 실이 고정이 안 돼서 약간 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정해주셨는데 확실히 예, 완전 새 거 됐어요. 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감사하죠. 또 무료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집에 있는 거 얼른 몇 개 더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고.
몇 년 전에 텔레비에서 서울시내 몇 개 구에서 이 양산 우산을 무료로 수리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 서초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와서 해갔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이제 백화점을 산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 백화점에서 받으면 또 수리센터로 보내고 하다 하니까 2주가 걸리더라고요. 세 개를 하니까 가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좀 단단하죠. 철사로 해서 이어주시더라고요.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죠. 그리고 낭비도 아니고 버려야 되니까 못 고치면 자꾸 이렇게 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너무 지겹다, 지루하다는 표현, 영어로는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seen that new movie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Yeah, I watched it last week. Honestly, I wouldn't watch that movie again. It's like watching paint dry.
What did you not like?
The pacing was incredibly slow.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The story didn't have much depth either, and the characters were quite dull.
Did anything stand out in the movie?
Not really. There were a few moments that tried to add excitement, but they were short-lived. It was like a brief flicker of interest in an otherwise monotonous experience.
Did the visuals make up for it?
Unfortunately, no. The visuals were bland, and the cinematography lacked creativity.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Every second feels like an eternity. I don't want to discourage you from watching it if you're curious, but it just didn't work for me. I'd rather spend my time on something more captivating.
I understand. Life i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John과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지겨웠다.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웠어요. 지루했다는 표현이죠.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이것은 마치 벽에 칠한 페인트가 천천히 말라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Life'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인생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 같이 지루한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너무 지루하다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have you seen that new movie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Yeah, I watched it last week. Honestly, I wouldn't watch that movie again. It's like watching paint dry.
What did you not like?
The pacing was incredibly slow.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The story didn't have much depth either, and the characters were quite dull.
Did anything stand out in the movie?
Not really. There were a few moments that tried to add excitement, but they were short-lived. It was like a brief flicker of interest in an otherwise monotonous experience.
Did the visuals make up for it?
Unfortunately, no. The visuals were bland, and the cinematography lacked creativity.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Every second feels like an eternity. I don't want to discourage you from watching it if you're curious, but it just didn't work for me. I'd rather spend my time on something more captivating.
I understand. Life i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to dry.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seen that new movie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영화 봤어요?
Honestly, I wouldn't watch that movie again.
솔직히 그 영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It's like watching paint dry.
너무 지루합니다.
The pacing was incredibly slow. Pacing.
Pacing.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영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Did anything stand out in the movie?
영화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라도 있었나요?
There were a few moments that tried to add excitement, but they were short-lived.
흥미로운 것을 넣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지만
short-lived.
오래가지 못했어요.
It was like watching a painted wall slowly dry.
마치 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서서히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Every second feels like an eternity.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Each passing moment seems to stretch on forever. Life's too short to waste on movies that feel like watching paint dry.
인생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 같이 지루한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너무 지루해요.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just like watching paint dry. It felt like time was standing still.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너무 지겹다.
It's like watching paint dry.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너무 지루하다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